제5장 그리스도께서는 구세주이시다. 구세주께서는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으며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생활하셨다. 그분은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임금의 후손이셨으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그분은 예언자들이 미리 말한 그 모양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으며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이 놀라운 분에 관해 언급할 때 그분께 높은 칭호를 드렸었다. 그들은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고 말했다. 그들의 예언은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 없는 명백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분께 임금님이라는 칭호를 드렸는데 이 칭호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세상 왕국의 임금이 아니셨다. 그들은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영원한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시다. 그들은 그분을 야훼라고 부름으로써 그분이 하느님의 권능을 입으신 분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분에 관한 일은 예언서에 기록된 글 내용 그대로 성취되었다.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큼 글 내용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요한복음서 5장 39절.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빌립보가 나타나엘에게 가서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라고 말하자 요한복음서 1장 45절. 나타나엘은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기쁨에 찬 다음과 같은 고백 외에 달리 할 말이 없었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요한복음서 1장 49절. 백성들이 고대하던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오신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인가? 물론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성을 지닌 인간, 생각하고 추리하는 인간에게 설교하셨다. 인간은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지성을 지니고 있고 또 자유의지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지성이 먼저 인정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동의하지 않는 한 결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인간의 일상생활이 그러하다면 종교생활에서도 역시 더욱더 이와 같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하느님의 진리를 설파하러 오셨다. 명확한 가르침을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 가르침은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시인 구체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가르침이다. 정말 계시라는 것이 있기만 하다면 이것은 확고한 신앙의 믿을 교리임에 틀림없다. 이 믿을 교리는 그 내용이 일정하게 규정된 것이라야 하며 결정적이면서도 확실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라야 한다. 또한 이 믿음과 일치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지성은 이 가르침이 하느님께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가르침을 믿어야 하는가? 무슨 까닭에 내가 이 가르침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가? 나는 권위를 요구한다. 이 가르침은 하느님 자신의 틀림없는 권위에 따른 가르침이어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심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권위로서 말씀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먼저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이성을 가지고 추리하고 생각하는 인간들에게 하느님의 가르침을 알려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음은 그분의 언행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분이 행하신 첫 번째 일은 인간이 그분에게 요구할 수 없는 전혀 가당치 않은 물음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무슨 권유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그분은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 그분은 인간들이 추호의 반론을 제기할 수 없게끔 단호한 행동으로 대답하셨다.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으로 답변을 대신하심으로써 사람과 자연은 물론 영성 세계를 지배하시는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시자 그분을 증오하고 있던 원수들까지도 놀라고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분은 이런 식으로 당신의 권능을 증명하셨다. 유다인들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서 10장 37절에서 38절.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요한복음서 5장 36절. 그런데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마태복음서 11장 2절에서 6절. 복음서 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몇 가지 기적을 기록하여 두었다. 이 기적들은 이 저자들이 직접 목격한 것들이며 그리스도의 천주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 물을 술로 변하게 하심, 기적 장소, 갈릴레아 가나, 참조 구절, 요한복음서 2장 1절에서 11절, 고관의 아들의 병을 고치심, 갈릴레아 가나, 요한복음서 4장 46절에서 54절, 물고기를 잡게 하신 기적, 겟네사렛 호수, 루카복음서 5장 1절에서 11절, 나병 환자를 고치심, 갈릴레아, 마르코복음서 1장 40절에서 45절, 백인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심, 가파르나움, 마태오복음서 8장 5절에서 13절, 다시 살아난 과부의 아들, 나인, 루카복음서 7장 11절에서 17절, 잔잔해진 풍랑, 갈릴레아 호수, 마태오복음서 8장 23절에서 27절, 마귀 들린 사람들과 돼지떼, 가다라 지방, 마태오복음서 8장 28절에서 34절 중풍병자를 고치심 가파르나움 마태복음서 9장 1절에서 8절 살아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가파르나움 마태복음서 9장 18절에서 26절 소경 두 사람을 고치심 가파르나움 마태복음서 9장 27절에서 31절 벙어리를 고치심 가파르나움 마태복음서 9장 32절에서 34절 오그라든 손을 펴주심 유다지방 마태복음서 12장 9절에서 14절 5천명을 먹이신 기적 벳사이다 마태복음서 14장 13절에서 21절 가나안 여자의 믿음 티로와 시돈 마태복음서 15장 21절에서 28절 귀먹은 반벙어리를 고치심 갈릴레아 호숫가 마르코복음서 7장 31절에서 37절 4천명을 먹이신 기적 갈릴레아 호숫가 마태복음서 15장 32절에서 39절 벳사이다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 벳사이다 마르코복음서 8장 22절에서 26절 악령에 사로잡힌 아이를 구하심 다볼산 지역 마태복음서 17장 14절에서 20절 안식일에 병을 고치심 갈릴레아 루카복음서 13장 10절에서 17절 수종병자를 고치심 갈릴레아 루카복음서 14장 1절에서 6절 10명의 나병 환자 사마리아 루카복음서 17장 11절에서 19절 라자로의 부활 베타니아 요한복음서 11장 1절에서 4절 예리코의 두 소경 예리코 마태복음서 20장 29절에서 34절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심 티베리아스 호수 요한복음서 21장 1절에서 14절 기적은 하느님의 뚜렷한 징표이며 하느님의 서명과 같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이 징표로 가득 차 있다. 그리스도의 기적들을 고찰함에 있어서 나는 이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근면하고 심성이 고지식한 어부들이었음에 주목한다. 그들의 기질상 그들이 그리스도의 기적을 착각이나 환상을 보고 기록했을지 모른다는 추정은 온당치 못한 가정에 불과하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쓰거나 속을 사람들이 아니었다. 더구나 그들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이 말하고 기록한 바가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피를 흘리고 죽어갔다는 사실을 나는 간과할 수가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천상천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또한 그들은 온갖 위협을 무릅쓰고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시는 그분의 권능을 증거하였으며 눈앞에 있는 병자들 뿐 아니라 멀리 있는 병자까지도 치유케 하시는 그분의 권능을 증언하였다. 그분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신 세 가지 신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요한사도는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요한복음서 21장 25절. 이러한 기적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알리려는 데 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께서 행하신 바를 대신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일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의 천주성을 증명하는 기적 중의 기적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제 세 가지를 간추려 보자. 첫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네 복음서는 틀림없는 사실로 기술하고 있다. 이 네 복음서는 아무리 과소평가한다 해도 믿을 수 있는 역사서임에 틀림없다. 둘째, 초대교회 이후 20세기에 걸친 흠잡을 수 없는 증언들이 이것이 진리임을 증명한다. 셋째, 그리스도교 자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증거이며 어떤 참된 원인에 따른 결과라고 여겨진다. 예수께서 죽으셨음은 분명하다. 복음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시간 만에 모든 피가 상처로부터 완전히 쏟아져 나온 다음 숨을 거두셨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분이 운명하시자 한 군인이 다가와서 창으로 그분의 심장을 찔렀다. 그분의 죽음은 로마 군인의 엄격한 사망 확인 절차까지 거친 공식적인 것이다. 그 다음 그분의 시체는 바위 무덤 속에 안치되었고 그분을 가장 미워하던 자들은 그 무덤에 봉인을 쳤다. 그분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엄중히 경비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보았다. 이들은 그분과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식사도 함께 하였으며 그분의 상처를 직접 확인까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이나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다. 바오로 사도에 의하면 약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분을 보였다고 한다. 20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줄곧 그분의 부활을 믿어온 신자들은 그리스도 부활의 참된 증인들로 이루어진 대군이다. 지나간 세기에 걸쳐 이를 믿지 않던 자들은 줄곧 이 역사적 진리를 부인하려 애써왔으나 모두 완전히 실패하였고 이 때문에 오히려 이들마저 본의 아닌 증인 노릇을 한 셈이 되고 말았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교란 어처구니 없는 역사적 허구에 지나지 않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천주성의 최상의 증거이며 그리스도교의 주춧돌이다. 과거와 현재는 물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고린도 1서 15장 14절. 그리스도의 천주성은 그분의 부활로서 부인하려야 할 수 없는 진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추호도 의심의 그림자도 없이 확실하다. 수천 명이나 되는 완고한 유다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설교만 듣고 개종할 리가 있겠는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어림도 없는 일이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 나라의 이방인들과 이교도들 가운데 수많은 개종자를 내었다는 일이 과연 가능했겠는가? 개종자들이 교양도 없고 무식했던 어부들의 설교만 듣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분의 부활을 믿었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만일 그분의 부활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엄연한 사실이 아니었다면 저 부유하고 교만하고 관능에 젖어 있던 수많은 로마인들이 생명까지도 희생하면서 신앙을 증거했던 일이 가능했겠는가?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이 로마인들의 취향과 욕망에 비위 맞추기 급급했었으나 그 당시 그리스도교는 로마인들에게 세상의 부귀 영화에 대해 아무런 약속이나 보장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금욕과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를 선물했을 뿐이다. 또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다의 기득권자들이 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온갖 모략을 총동원하지 않았을 리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에게 이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을 쓸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사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던가? 그들은 저 운명의 금요일에는 겁에 질려 무서워 벌벌 떨었다. 마치 놀란 양떼처럼 공포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졌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주님의 부활로 그들은 전혀 딴 사람이 되었다. 그들에게 주님의 얼이 통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모두가 하나로 뭉쳤으며 믿기지 않을 만큼 겁없고 용감한 사람이 되었다. 백절불굴의 용사들처럼 모두 영웅처럼 행동하였다. 지도자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학문도 배운 일이 없는 이들이 갑자기 생기가 넘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활약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언행과 그들의 증언이 이 세상의 종교 생활의 고전 법문이 되었다. 보잘것없는 어부였던 사람들, 한낱 농부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혀 딴 사람들이 되어 이 세상을 지도하는 인물이 된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였고 바오로 사도도 이곳에서 참수형을 당하였다. 마테오 사도는 에티오피아에서 칼로 죽임을 당했다. 요한 사도는 기름 가마솥에 쳐넣어졌다.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참수되었다. 작은 야고보 사도는 성전 꼭대기로부터 밀쳐져 땅바닥에 추락하여 죽었다. 필립보는 피리지아에서 기둥에 묶여졌으며 바르톨로메오 사도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지는 형벌을 당했다. 유다는 목이 잘렸으며 마티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 안드레아는 안드레아 십자가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모두 끝까지 사도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다가 순교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고 기록한 것이 진리임을 죽음으로 세상에 증명하였다. 그들의 증거 행위는 그들이 직접 보고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자신들의 피로 증거했기 때문에 더욱 참되고 값진 것이다. 사도들의 이러한 희생은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권능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과정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셨고 기적 중의 기적인 부활로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입증하셨다. 그분은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할 수 없도록 가장 확실한 기적인 부활을 통해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증명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시다.